콘서트 오늘은 서울교대 윤리교육과의 함규진 교수님을 모시고 갈등과 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하고자 했던 인류의 노력인 조약의 세계사로 만나고 있습니다. 조약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어서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교수님, 네. 그 조약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주요 장면들 만나보고 있어요. 앞서서 강화도 조약은 강탈과도 다름없었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1960년대 국제사회에서 조약에 관한 조약이 체결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 질서의 기준은 국제법인 거고 조약은 국제법의 대부분을 만들어내는 법원이 됩니다. 그러자면 이제 조약의 개념이나 형식 등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뭐 각자의 관행에 따르다 보니까 좀 그러지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UN 결의안에 따라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연구 협상 이렇게 한 결과 1969년에 빈 협약으로 조약의 원칙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빈 협약으로 조약의 원칙이 규정이 되었는데 이 조약에 의하면 강압에 의한 조약은 무효란 내용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강탈과도 같았었던 강화도 조약. 뭐 그리고 이제 비롯해 근대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던 한일 병합 조약, 뭐 을사늑약 같은 부당한 조약들 이거 전면 무효화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좀 뭐 저희가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뭐 그런 움직임이 국내에서 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불행히도 그 빈 협약의 제24조를 보면은 이 빈 협약 이전으로 협약의 효과를 수급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소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려면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된다. 근데 뭐 일본이 합의해 주겠습니까?
줄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은 아쉽지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기사 근데 우리 이전에 됐었던 불평등 조약들이 굉장히 또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그렇죠. 세계적으로. 일본만 뒤가 구린 게 아닙니다.
그 조약법이 생각보다 상당히 늦게 맞아. 체결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약에 대한 조약.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코 베어가는 조약들이 있었는가 하면 모범적인 조약, 가장 훌륭한 조약의 예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면서요, 정미 씨.
맞습니다. 그 서희와 거란족의 이제 거래라고 해야 되나요? 고려를 쳐들어온 요나라와 싸움 한번 안 하고 땅을 강동 6주를 얻게 되는 이런 전설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당시 요나라가 이제 자칭 80만 대군을 끌고 와서 네. 고구려의 옛 땅을 다 내놔라. 안 그러면 멸망이다. 라고 언론했습니다.
네.
이제 고려 조정에서도 상당히 좀 이 엄포를 고지것들에 믿어가지고 네. 할 수 없지 않냐. 땅을 갈라주고 항복하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모두가 예스하는데 한 사람만이 노하는 게 바로 서희죠.
서희.
그래서 그 요나라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진위를 꿰뚫고 있었거든요.
네.
요나라가 꼭 고려를 땅을 먹자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송나라와 이제 완전히 정면 대결을 펼쳐야 되는데 이제 뒤에서 고려가 협공을 하면 곤란하다. 해서 이제 이참에 고려가 그러지 않도록 좀 이제 못을 박아놔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온 거였거든요.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송을 돕지 않고 우리는 요를 존중하겠다. 그런 뜻만 확실히 보여주면은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걸 네.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80만 대군은 좀 뻥이고 네. 실제는 10만 정도다. 그리고 요나라 황제가 지금 어린 황제였기 때문에 입지가 좀 불안했어요.
네.
그래서 대군을 오래 바깥에다 두면은 좀 곤란하다. 네. 그런 상황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한치도 갈라주지 않고 대군을 물러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동 6주를 얻어내는 그런 쾌거를 이루는 거지.
박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한 명의 협상의 달인이 전쟁 없이 고려를 요나라로부터 고스란히 지켜냈네요. 네.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낸 서희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의 외교사 그리고 조약의 역사에서 서희의 단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속이 좀 시원하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조약이란 것도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네.
어떤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한테 완전히 불공평한 걸 요구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꼭 힘이 강하다고 해서 그 상황을 여러 가지 따져보면은 말하자면 힘을 우리한테 충분히 풀지 못하는 상황, 또 다른 사람, 다른 쪽하고 말하자면 좀 결혼을 하고 뭐 그런 상황,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요나라가 강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엎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다. 잘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만하게 문제를 끝낼 수도 있다. 아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교훈이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몇백 년 뒤에 거의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바로 이제 청나라, 당시에는 후금이었는데 네. 이 청나라가 명나라와 대결을 해야 되는데 조선의 뒤통수를 맞으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조선한테 뭔가 말하자면 너희가 조선이 명나라를 돕지 않고 청나라하고도 잘 지내겠다는 확인을 받고 싶다 그랬었던 거예요. 거의 네.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네, 네. 그때는 광해군은 말하자면 그러자고 그랬는데 거의 모든 신하들이 안 된다. 아. 우린 명나라의 은혜를 받은 말하자면 나라이기
지켜야
때문에
지켜야 된다.
어떻게 청나라 오랑캐들하고 우리가 협잡을 하겠는가. 아하. 그건 절대 안 된다. 네.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이 오랑캐들하고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어떻게든 이게 그 청나라하고 그걸 성사시키려고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 가가지고 좋은 말로 해가지고 좋게 해결하도록 오라 알았지 하고 갑니다. 그랬는데 왕의 명을 어겨요.
뭔가요? 뭔가요?
왕의 명을 어기고 우리는 너희 오랑캐하고는 절대로 손을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아예
못하지롱 강하고 그 얘기를
가가지고 아주 그냥 뭐 그렇게 또 나름대로 좀 이렇게 기계는 기계인데 네네. 어쨌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병자호란 일어나죠. 동묘호란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서희와는 완전히 반대의 선택을 하고 또 국익에도 큰 손실을 입히는 그런 그렇죠. 결과를 갖고 온 거네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거의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데 역사가 반복된 건데 대처법이 완전히 정반대였던 셈이에요.
그러니까 조약을 네. 맺을 때 보니까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싸움 한 번 없이 국토를 확장한 예가 또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프랑스와 루이지애나 매입 협정을 맺고 엄청난 규모의 땅을 아주 싼 값에 사들이는군요.
예, 본래 프랑스가 북미 대륙의 영국 못지않은 그러니까 넓은 영토를 원래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7년 전쟁과 대혁명 과정에서 대부분 이러요.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아까 그 대머리 문제였던 그분이 그 루이지애나를 되찾았는데 네. 미국은 루이지애나 남단에 뉴올리언스가 있는데 그게 프랑스에 들어가면 미시시피강의 통행권이 제한됩니다.
아.
그 말하자면 그 나오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내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보고 아, 루이지애나 다 가져도 좋은데 네. 뉴올리언스만큼 우리한테 양보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처음에 나폴레옹이 무슨 웃기는 소리 해가지고 음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아예 미국을 좀 우리가 땅을 갖자 해가지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그리고 영국과 이제 곧 대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군자금도 좀 확보해야겠구나 싶으니까 발상에 전환을 하죠. 그래서
네.
아, 뉴올리언스 그러면 내주겠다. 돈 주고 사가라. 그리고 뉴올리언스만이 아니라 루이지애나까지 다 사가라. 싼 값에 쳐주마. 바겐세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협상 끝에 이제 1,500만 달러로 이제 루이지애나가 미국 영토가 되는데 그 면적으로 따지면은 영토가 갑자기 두 배로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로서는 그때의 아주 그 최선의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이켜보면은 아, 내 발등을 내가 찍었구나 이렇게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미국이나 프랑스 내에서는 반대가 심했었는데 미국의 대통령 제퍼슨 그리고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두 사람의 결단으로 이렇게 밀어붙였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루이지애나가 꽤 넓은 땅이긴 하지만 대체로 황야 그리고 인디언밖에 없다. 별 가치가 없지 않는가? 그런 쪽이 대부분의 인식이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괜히 돈 낭비하지 말자 그런 여론이 미국에서 일었고 제퍼슨 대통령은 아, 이걸 우리가 하면은 미국이 크게 도약을 하는데 하지만 대통령한테 그럴 권한까지 있을까? 이 제퍼슨의 철학이
네.
대통령이나 연방정부가 너무 큰 권한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게 아주 일관적인 철학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름 아닌 내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아주 고뇌와 고뇌를 하다가
네.
결국은 그래도 국익 앞에서는 너무나 명백한 국익 앞에서는 원칙을 굽힐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매입하기로.
네. 아니 근데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진짜 내 발등 내가 찍은 거니까 굉장히 후회할 것 같은데 이 똑똑한 나폴레옹 씨가 왜 이런 결정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나폴레옹은 영국을 꺾는 일에 말하자면 평생을 매달린 사람이에요.
거기에 꽂혀 있어가지고.
네, 너무 꽂혀 있었죠.
아.
그래서 이제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팔면은 네. 일단 돈으로 군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겠죠.
예.
또한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미국이 갑자기 빈털터리가 되니까 영국을 도울 수 없을 거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죠.
예.
그리고 그는 루이지애나의 잠재력을 또 미국의 잠재력을 굉장히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 땅을 개척해서 미국이 강대국이 되려면 300년은 걸릴 거야. 네, 미국이 300년을 버티겠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00년이 네. 뭔가요? 금방 해냈는데. 네,
금방 해냈고.
뭐, 예. 예, 나폴레옹이라고 다 잘했겠어요. 예. 아무튼 그의 그 루이지애나에 대한 전망은 아주 크게 빗나갔네요.
예.
이후에 미국은 계속 땅을 사들이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죠. 알래스카도 그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알래스카도 오늘날은 자원의 보고이자 이제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지지만
네.
1867년 매입을 하는데 당시에는 뭐 별 쓸모없는 겨울왕국 이렇게 인식됐습니다. 그리고 크림전쟁을 치르면서 알래스카가 너무 멀었을 때 러시아 영토였으니까요. 근데 알래스카가 너무 멀다. 또 방어하기가 참 어렵다는 걸 깨달은 그것도 농노해방 등의 개혁이 필요한 자금이 아쉬웠던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가
네.
미국에 그냥 땅을 팔아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죠. 하지만 이거 진짜 쓸모없는 땅인데 거기서 뭐 북극곰한테 콜라 팔 일 있냐. 그걸 땅 가져서 뭐 하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반발이 일어납니다. 미국 내에서는.
아 오히려.
네, 그래서 당시 미국 국무장관 헤이즈인데
네.
이 결정을 놓고 헤이즈의 바보지 이런 이름까지 붙어요.
아,
하지만 결국은 뭐 현명한 선택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죠. 당시 들어간 돈이 한 1천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네.
그런데 한반도 면적의 7배 되는 땅을 사들인 거죠.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뭐 이전 땅 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리건, 뭐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그런 땅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사들여서 생긴 미국 땅입니다. 뭐 돈으로 이제 강대국이 된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이 돈 주고 땅을 사다니 그래서 강대국이 되다니
네.
약간 좀 부럽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정말 싸움 한 번 없이 국익을 챙긴 조약의 사례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중 하나를 퀴즈로 내드릴게요.
993년 고려 성종 때 요 나라는 소손령을 장수로 삼아 고려를 침입해왔죠. 그때 서희는 요 나라의 침입이 영토의 확장에 있지 않음을 간파하고 직접 적진에 나아가 소손령과 담판을 짓게 되는데요. 그 결과 요나라는 군사를 돌렸을 뿐만 아니라 고려는 현재 평안도 지역인 강동 6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실리적인 외교로 평가받은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서희의 외교 담판, 2번 서희의 기후 변화 협약.
네, 이렇게 훌륭한 분은 기억을 해야죠. 1번 서희의 외교 담판, 2번 서희의 기후 변화 협약.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지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함께 방송 중에 듣고 싶은 노래, 만나고 싶은 책도 추천해 주시면은요, 추첨을 통해서 함규진 교수의 사인이 담긴 조약의 세계사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피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각과 정은지가 함께 부르는 이제 그만 싸우자 듣고 올게요. 이제 그만 싸우자 이런 노래가 있었군요. 허각과 정은지의 노래였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조약의 세계사 함규진 교수와 말씀 나누고 있어요. 앞서 본보기가 되는 잘된 조약의 예를 살펴봤는데요. 반대의 예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2차 대전에 발단이 됐던 조약도 있죠, 교수님.
예, 1938년에 미넨 협정이 아마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윈헨 협정.
예, 그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 지역에 독일계 인구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히틀러는 그곳을 우리가 병합해야 된다 그런 야욕을 거두지 않았었는데요.
네.
영국과 프랑스의 대표가 미넨에 모여서 회담한 끝에 결국 히틀러의 요구를 100% 아니 120% 들어주기로
어머.
했습니다.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에 우리 독일 사람들 많이 사니까 나 줘 그랬더니 너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고 일부인데
네, 일부를
주데텐 지방이라는 거를 주기로 했는데
네.
히틀러는 주데텐만 원래 요구했었는데 좀 더 떼줬어요.
네,
주는 김에.
예. 어머나.
예. 그래서 120%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걸 무시해버리고 나머지 땅까지 히틀러가 다 병합을 해버리죠.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잠깐 동안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폴란드까지 침공해버림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전주국이 결국 미넨협정이었다. 당시 윈스턴 처칠이 때는 후상이 아니었죠. 후상은 체인벌린이고 윈스턴 처칠은 야당 인사였는데
네.
이런 바보짓이 어딨냐 하면서 막 거품을 물면서 반대했었는데 거의 전부가 쟤는 왜 저러냐. 이 뭔가 평화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우자고 그런 식으로 나오냐. 그렇게 혼자만 바보 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품 물만 했네요. 더 큰 싸움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의 욕심이 정말 한이 없습니다. 히틀러를 보면은. 예.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힘을 합치면 히틀러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랬더라면은 2차 대전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니 왜 이렇게 히틀러에게 유리한 협정을 맺어줬던 걸까요?
당시 히틀러는 원래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으로서 독일이 거의 군대를 다 잃어버립니다.
네.
그 상태에서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열심히 군대를 키우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아직은 일러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힘을 합치는 정도가 아니라 프랑스 독자적으로도 또는 영국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독일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더구나 독일 국내에서 히틀러가 이러고 놔뒀다간 큰일 나겠다. 우리나라 망해먹겠다 싶어가지고 히틀러를 제거하기로 군 장성들이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네. 영국과 프랑스에 조금만 도와달라. 그러면 당장 정권을 바꾸겠다. 이렇게 제안까지 했죠.
네.
하지만 이를 묵살하고 약체인 히틀러한테 오히려 머리를 숙인 거. 이게 참 기가 막힐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국민들 전체가 너무 전쟁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면 1차 회계대를 치르면서 신물이 완전히 났거든요.
지긋지긋하다. 그냥 그래서 우리 전쟁하지 말자.
웬만하면 히틀러 들어달라는 거 다 들어주고 체코슬로바키아 어떻게 되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히틀러 정권이 갑자기 무너지면은 독일이 공산화되지 않을까. 그런 또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두 네. 가지 때문에 참 내가 힘은 너보다 훨씬 세지만 어쩔 수 없지 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일단 뭐 1차적으로는 전쟁을 면할 수 있었지만 더 그 네.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데요.
11년 만에 다시 또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을.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는 미국과 소련, 미소 냉전 체제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국제 경제 질서의 근간을 세운 것이 브레턴 우즈 협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점에서 이렇게 평가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본이제가 붕괴되고 독일 등에서 뭐 초인플레이션 일어나고 뭐 방 안 가득히 돈을 갖고 가야지 빵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고 거기다 또 세계 대공황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거치면서 야 이거 말하자면 정치라는 게 안보보다는 경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나?
네.
이런 거를 좀 인식이 펴지게 되죠. 그리고 또 경제가 한 나라만 생각해서 우리나라만 뭐 잘하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국제적으로 뭔가 협력하고 접근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해봤자 대공황이 퍼지면 미국의 뉴욕 증시가 무너지면서 대공황이 퍼지면 우리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막 앞둔 1944년에 미국의 브레턴우즈에서 16개국이 참여해서 회담을 엽니다. 여기서 맺은 브레턴우즈 협정에서 국제통화기금 IMF죠. 그것과
네.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나중에는 세계은행이 되는데 월드뱅크가 네네. 되는데 그걸 창립합니다. 그리고 고정환율제를 쓰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다. 달러의 가치는 미국의 금보유고로 보장해준다.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맺죠. 이런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동시에 이제 금융위기에 처한 국가를 공동구제한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좀 이렇게 안 좋아져가지고 전체 시스템이 흩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공동으로 이제 지금 뭐 그리스에 대해서 또 과거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원조하는 것처럼 공동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 브레턴우즈 체제는 사실 미국의 군보유고가 저하됨에 따라서 1971년에 붕괴합니다. 고정환율제는 변동환율제로 바뀌죠. 하지만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로 남고 IMF 등도 그대로 남아서 세계 경제 질서를 아주 불충분하지만 불필요하지는 않게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전후에 경제체제는 국제경제체제는 브레턴우즈 협정이 맞으면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 안보보다 경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브레턴우즈 협정을 맺었잖아요.
네.
그런데 브레턴우즈 협정이 세계 경제 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본다면
네.
미국과 유럽이 또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예, 예.
북대서양 조약기구.
예, 예.
이건 안보를 또 중점으로 두고 한 기틀을 세운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이제 미국과 서유럽이 손잡는 건 194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좀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미국은 워싱턴 이래 워싱턴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유럽하고 신경 쓰지 마라. 유럽 미래는 개입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유럽하고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네. 고립주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드로 윌슨도 베르사 조약을 국내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거죠.
네, 네.
세계대전에서 동맹을 물론 맺어 싸우긴 했지만 일시적인 제휴고 장기적인 동맹은 맺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또 1940년 중반까지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관계도 좋았어요. 그러나 냉전이 점점 현실화되면서 서유럽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결국 전 유럽이 공산화될지도 모른다.
아.
또 우려가 나온 거죠. 그래서 먼저 마셜 플랜으로 소득 재건을 추진했고 1949년에 북대서양 조약을 맺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창설해서 공산 진영에 공동 대응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는 냉전의 산물이면서 또 사상 최대의 집단 안보기구 이런 의의가 있습니다. 유엔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또 안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나토는 안보에 중점을 두고 역사적 체제적인 유대가 깊은 뭐 미국과 서유럽 그런 나라들끼리 맺은 일종의 뭐 어벤져스 같은 그런 의미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냉전이 끝났는데도 지금은 해체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대되는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새로 가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차례 큰 전쟁을 거치면서 이렇게 뭐 브레턴 우즈 협정이라든가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만들어진다든가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핵 확산 금지 조약도 그런 흐름 속에서 맺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1945년에 미국이 처음으로 핵을 개발하고 히로시마 원폭으로 위력을 만천하에 보였죠. 그러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이렇게 강력한 무기, 아니 어떻게 포탄 하나로 도시 하나가 날아가냐.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무기에 대해서는 그냥 한 국가의 무기로 놔두면 안 되고 막 국제적으로 뭔가 좀 제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여론이 일어납니다.
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이 서로 또 말이 잘 안 통해가지고 이렇게 동상이몽을 하는 사이에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점점 확대되는 거죠.
네.
이러다가는 이제 모든 나라가 핵을 갖고 완전히 세계가 잿더미 되는 거 아닐까.
그러게요.
이런 위기의식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1968년에 핵확산금지조약 NPT가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핵폐기 조약이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말이죠.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죠.
쭉 계속 가지고 있겠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핵을 보유한 나라는 핵확산을 하지는 말되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핵을
아하.
뭐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만들고 엄청 많이 만들어도 뭐 상관없다. 전혀 터치 안 한다는 거죠. 하지만 비보유국은 핵 보유를 영원히 할 수 없다. 너희는 이제.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 핵사찰을 정기적으로 받아라. 이렇게 의무를 강요한 거죠.
네.
핵기득권을 보장하는 데다가 각국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핵보유국 중국과 프랑스도 처음에 이제 조약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그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핵개발을 성공을 하죠. 북한은 가입을 했는데 핵주권 침해다 해가지고 1993년에 탈퇴하여서 큰 네. 무리를 빚게 되죠.
네. 이 그 핵확산 금지 조약을 보고 어떻게 핵폐기가 아니라 핵확산을 금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갖고 있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니까요.
네.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북한의 그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핵개발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잖아요.
네.
남북관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북한의 핵 개발에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북한은 뭐 명분상 우리는 뭐가 잘못했다고 그러냐 그렇게 나옵니다. NPT에는 가입국이 원한다면 탈퇴할 권리가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행사했는데 뭐가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다른 나라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북한이란 말이죠.
네.
네, 뭐 테러 국가로 낙인 찍혀져 있는 이 북한이라는 게 문제고 또 북한이 만약 핵무장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핵무장을 할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동아시아가 완전히 다 핵천지가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미국이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한때는
네.
이제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고까지 했었고요.
네, 네.
그렇게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유화책으로 바꿔서 제네바 합의를 이루기도 했지만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도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죠.
네.
특히 김정은은 김정일의 선군 정책에 이어서 경제 핵 병진 노선, 아예 국가 목표에 핵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핵 개발을 체제 정당성의 주 원천으로 삼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은 결국 뭐냐. 미국 등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핵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럼 미국은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보장을 해줄 수 없다. 서로 먼저 네가 양보해. 아니 네가 먼저 양보해. 좀 그러고 있는 게 한 몇십 년 동안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상당히 답답한 현실이죠.
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의 새우 등 비슷한 상황이 있는 거고요.
답답하고 네. 불안불안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세계대전 이후에 맺어진 국제적인 조약들을 만나봤는데요. 여기서 함규진 교수님의 두 번째 강연으로 현대의 조약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후의 조약들이 대개 이제 양국 간에 맺어지는 조약이었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얘기해봤던 조약들은 가면 갈수록 여러 나라들이 맺은 조약들이 많아지죠.
네.
어떤 게 뭐 백몇십 개 나라들이 한꺼번에 서명을 하는 그런 조약도 생깁니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그렇죠. 거의 전 세계.
네.
그만큼 이제 현대는 한두 나라가 상황에 따라서 맺을까 말까 이렇게 하는 약속보다
네.
국제사회 전체가 맺은 약속의 중요성이 커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국제질서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자주의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도 각자의 국익이 아주 냉혹하게 추구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이 핵보유국들의 기득권을 챙기는 쪽 그런 걸 결국 이루어지고 인류가 염원한 핵폐기 조약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죠. 조금 뒤 살펴볼 국제환경조약들에서도 자기 나라 이익이 아니다 싶으면 아예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을 하되 비준을 하지 않거나 예외 조항을 두고서 가입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좀 보자면 가령 전쟁이 지긋지긋하다.
네.
이제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 이런 조약이 있었습니다. 켈러그 브리앙 조약이라고 1928년에 맺어졌습니다. 많은 나라가 거기 참여했고요. 그러나 말하자면 조약이 어떻게 보면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네.
이상에 불과하다는 걸 입증해 보이는 것처럼 그때 11개 국가가 먼저 참여했었는데 그중에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어허.
1928년에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고 사인을 해놓고 네. 1931년에 만주를 침공합니다. 3년도 못 참고 조약을 깨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자신들의 국익이 진짜 걸렸다 싶으면은 그냥 조약도 깨버리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을 안 하거나 비준을 안 해버리는 방법.
네.
1967년에 우주조약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미국, 소련, 뭐 중국 여러 나라들이 맺었는데.
우주조약이요?
네. 우주조약이라고 해서 1967년 당시에는 좀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인공위성 띄우면서 좀 약간 경쟁을 좀 많이 했던 시대였죠.
네, 네, 네. 내가 먼저 한다. 네, 네가 그렇죠. 먼저 한다.
예, 예. 그래서 인공위성은 소련에서 먼저 쐈고 네. 그리고 달나라에 가는 거는 이제 1969년에 미국이 먼저 하고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경쟁으로 벌어져가지고 또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우주 개발만큼은 평화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자.
숨 좀 고르자.
네. 그러자. 무슨 뭐 달나라에 무슨 미사일 쏘는 거 만들어 놓고 뭐 소련 폭격하고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다 합의가 돼가지고 우주조약을 맺습니다.
우주조약이라는 게 있었군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조약의 부속조약이라고 해서 1979년에 달조약이라고 또 있어요.
달조약.
그래요? 네. 처음 들어요.
네. 진짜로.
네, 부속조약이거든요. 우주조약에. 그런데 네. 그거는 미국이 또 소련이 여러 나라가 가입을 안 해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달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달을 개발할 때는 모든 나라가 협력해가지고 달을 인류의 공통 재산으로 보아서
네.
모든 나라가 협력해가지고 공익에 맞도록 이렇게 전체 이익에 맞도록 개발해야 된다.
네.
이거 싫단 말이죠.
싫다고요?
네. 아니 근데 기존에 몰래 연구하고 있었던 팀들에서는 조금 네. 조약에 뭐 굳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예. 우주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안 되고 이제 미국, 소련 뭐 한 전 세계에서 꼽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은 우주 개발을 우리가 선도해가지고 해서 많은 거를 이제 달나라를 개발해가지고 뭐 거기 광속도 캐우고 기지도 건설하고 다 할 수가 있는데
관광산업도 좀 해보고
네.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걸 뭐 왜 다른 나라하고 우리가 그 이익을 나눠? 그래서 지금 가입을 안 해버리는 거죠.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조약이라는 게요, 참 현대에 와서는 필요는 하지만 안 들어도 강제적인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달 조약에 가입 안 한 건 잘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강제 조약을 넣기도 합니다. 말하자면은 실천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본다 이렇게 조항을 넣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조약은 잘 가입을 안 합니다. 그냥 선언적으로.
다들 네. 국익을 네. 따지는 건 다 마찬가지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선언적으로 지구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한다.
아하.
그런 거는 가입을 다 합니다. 백몇십 국이 다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노력하기로 하는 거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하나도 노력을 안 해요.
아하.
그래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해봐야겠다 해서 교토의정서라는 걸 만들어서
네.
그 탄소, 맞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A군의 국가들은 언제까지 몇 프로로 줄여라.
네.
B군의 국가들은 몇 프로로 줄여라. 이런 식으로 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
그랬더니 가입을 안 해.
아, 어머나. 아이고, 저런.
아.
또 한 가지 방법이 말하자면 가입을 해놓고 탈퇴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북한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 소련과 중국의 입장을 좀 따라가가지고 우리도 핵을 평화적으로 하기로 했다. 뭐 그런 의의를 보이기 위해 가지고 그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핵을 열심히 개발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탈퇴해버리고.
탈퇴를 하고.
그렇죠. 탈퇴할 권리 보장했잖아 그러면서 탈퇴해버리고.
네.
또 캐나다가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환경 문제에서도 깨끗하다고 좀 되어 있는데 그 나라가 방금 말씀드렸던 교토 의정서를 2011년에 탈퇴해버립니다.
아.
원래 가입을 했다가. 왜냐하면 처음에는 말하자면 이제 환경 문제를 생각해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경제가 좀 나빠져요. 그러니까 아, 온실가스를 우리가 좀 많이 배출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세일가스라고 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개발해야 되는 그러려면은 그 조약 내용을 어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어기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탈퇴할게. 그래서 탈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나라도 좀 말하자면 국익 앞에서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환경 문제 같은 거는 좀
예.
국제적인, 세계적인 그런 합의가 좀 이루어지고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든가 다 국익을 따지다 보면은 정부 다 망하는 그런 길로 가는 건데.
네. 현대 세계를 만드는 조약에 대한 함규진 교수님의 말씀을 강연으로 들어봤습니다. 강연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책 머릿말에 나오죠. 조약이란 일시적 약속이고 임시적 방편일 뿐이며 각자의 이익에 따라 끊임없이 싸우고 속이고 빼앗는 것이야말로 불변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이다는 지적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가슴이 아픈데요.
네,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국제현실에서는 조약이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럼에도 조약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유럽 연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럽 연합이 딱 한 번의 조약으로 여태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갈라졌지만 이제부터 유럽 연합을 만들어서 하자 그런 건 아닙니다. 유럽 연합을 맺은 조약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 하는데 수십 년 동안 맺었던 여러 나라들이 맺었던 그 이런 조약 저런 조약 이 조약 저 조약 그걸 모두 다 합쳐가지고 그 조약들의 효과를 모두 내면서
네.
여기 덧붙여서 뭐 하나 세우자 해가지고 마치 레고로 무슨 뭐 집 만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맺어진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뭐 불안도 있고 탈퇴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이 조약 깨버리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이 그런 게 있었죠. 하지만
네.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 더 올리고 그래도 조금 있다가 하나 더 만들고 여기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왕이면 하나 더 보태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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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결국은 유럽연합이라는 것까지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어떤 조약이 별 의미가 없다. 좋은 조항을 만들어놨는데 나라들이 가입을 안 한다. 탈퇴해버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긴 텀을 두고
네.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몇십 년을 두고 어떻게 네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해나가자. 그것을 조약을 통해서 쌓아나가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나고 있는 조약의 세계사, 64개의 조약을 통해서 세계사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책 직접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내드리는 퀴즈 듣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993년 고려 성종 때 요나라는 소손령을 장수로 삼아 고려를 침입해 왔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이 담판으로 고려는 전쟁 없이 현재의 평안도 지역인 강동 6주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실리적인 외교로 평가받은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서희의 외교 담판, 2번 서희의 기후변화 협약.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정답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이나 만나고 싶은 책도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미래의 창에서 나온 조약의 세계사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교수님의 추천곡이기도 한데요. 하동균의 노래 들을게요. 그녀를 사랑해줘요. 그녀를 사랑해줘요 하동균의 노래였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함규진 교수와 함께 조약을 통해서 주요 세계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부러움으로 보게 되는 조약이 동독과 서독이 맺은 조약이죠.
네네네.
독일 통일의 밑거름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조약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동서독이 분단되고 냉전이 진행되던 1950년대 그때는 뭐 동서독도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었죠.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세계 동서 간의 해빙이라는 것이 있었고
네.
우리가 이렇게 대립해봤자 무슨 유익함이 있을까 이런 결론이 이런 거죠. 1972년에 동베를린에서 동서독 간의 기본조약이라는 것이 맺어집니다. 그 내용은 동서독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며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분단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내외적으로 비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이제 서로를 위협적 존재로 보지 않는다. 이제 서로를 신뢰하겠다. 뭐 좀 약간 연예인들이 처음에 하는 것처럼 서로 알아가는 관계.
이건 상당히 큰 진전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신뢰를 구축해가지고 조금씩 서로 진짜 교류 협력을 쌓아 나가니까 한 1980년대쯤 되면은
네.
마치 이웃나라나 차이가 없습니다.
네.
동서독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넘나들게 되고.
아, 부러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휴전선에 와보면 깜짝 놀라요. 얘는 왜 이러고 있을까 해가지고. 이산가족만 한번 만나려면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쪽은 이해가 안 간다. 너희는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산가족 상봉은 상시로 좀 미뤄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서독과 동독 보면 이제 썸 타다가 얘네들이 사귀게 된 그런 사랑에 네. 빠지게 된 그런 일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맞아요. 이제 지구상에서 정말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았습니다. 동서독이 조약을 맺고 교류하는 과정 보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찌 보면 아직 195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위협적으로만 서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냉전이 끝난 지가 언젠데 우리가 언제 서로 말하자면 그 강대국 두 진영에서 우리를 갈라놓은 거지. 우리가 헤어지고 싶어 헤어졌던 것도 아닌데
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네. 정말 부러운 그 동서독
예.
기본조약인
예.
거죠. 우리나라도 남북한 기본조약 뭐 이런 거 좀 맺어가지고 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맺긴
좀,
맺었습니다. 사실.
네. 그 이제 적용이 돼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남북한 기본합의서 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기본조약 비슷하게 해서 핵도 개발 안 하겠다 그러고 다 했는데
네.
신뢰가 없어요.
이산상 가족 상봉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북한도 네. 우리 못 믿고 우리도 북한 못 믿어요. 이게
네.
약속이라는 게 신뢰가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휴지 조각이죠.
아직까지는 악순환입니다. 다방면에서 좀 폭넓게 교류하다가 통일을 좀 앞당길 수 있었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입니다.
네.
그 조약은 알고 보면 우리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자유무역협정. FTA가 바로 그 예인데요. 뭐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칠레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나라하고 이제 FTA를 체결했죠. 그런데 입장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릴 수도 있단 말이죠. 아, 국제사회라는 큰 틀에서 FTA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FTA는 자유라는 키워드와
네.
쌍방주의 또는 지역주의라는 키워드가 공존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에서는 모든 것을 좀 다자주의, 즉 세계 전체가 한번 다 머리를
네네.
맞대고 한꺼번에 해결해보자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국제경제는 자유무역주의와 함께 다자주의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원칙을 기본으로 해왔습니다. WTO 같은 것도 그런 거고요. 하지만 경제 문제는 워낙 중대한 데다가 다자적으로 해결하기는 각국의 특수성이 너무 다양하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미 FTA나 미 캐나다 멕시코 FTA, 그러니까 지금 나프타이 해서 WTO 체제를 깨는 건 아니지만 그 내에서 허용되는 세부적인 자율성을 갖고는 뜻이 맞는 국가끼리 우리가 썸을 타자, 특별히. 너는 나와 특별한 관계를 한번 맺어보자. 그런 흐름이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이는 결국 국제경제 질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 아니라 지역 이기주의랄까? 그런 병폐를 낳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나프타 이후로는 더 발전된 경제국이 저발전된 경제국가와 FTA를 할 경우에는 발전된 쪽이 종속돼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그런 말도 나오죠.
그렇죠.
이런 우려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현실화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국제적인 상호우전이 복잡해지고 정교해질수록 그만큼 아까 이제 계속해서 나온 것이 한미 FTA는 너무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다 살펴보기도 힘들다.
네, 책 한 권이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걸 민주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이 경제고 그 경제를 우리가 정치라는 방식, 즉 민주적인 정치라는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 통제해 나가야 되는데 복잡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복잡해질수록 말하자면은 경제적 결정이 민주적으로 좀 처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정말 경제 전쟁 시대입니다.
예.
서로의 국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긴 줄다리기의 시간들이 필요했었던 FTA에 대한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요. 고대부터 간략하게 조약의 역사를 지금 쭉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약도 정말 다양해지는 걸 볼 수 있네요.
예.
대표적으로 미터법을 통일하자는 조약도 있고요. 또 저자계에 대한 협약도 있죠.
이제 세계화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제 문화적 차이, 뭐 개별적인 차이를 초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보자. 그래야 편리하지 않겠나. 이제는 뭐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한국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계속 교류하고 외국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좀 통일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되죠.
네.
이제 그 가장 원조가 된 미터법인데 이건 세계화가 본격화하기 되기도 전인 1875년입니다. 그때 새로 창안한 도량형인 미터법을 국제적으로 모든 이제 도량형을 미터로 통일하자. 그런 게 한 거죠. 베른 협약은 1886년에 저작권을 이제 국제적으로 보장하자. 뭐 국내에서는 말하자면 불법 복제하면은 벌을 받는데 네. 외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것을 무순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해 주자. 뭐 그런 네. 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고유한 관습이라는 걸 단번에 폐지하기는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미국은 미터 조약에 서명은 해놓고도 1875년에 서명을 하고서 2016년 지금까지 아직까지 자국 도령형을 미터로 표준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요? 헷갈리게.
네. 그렇죠. 근데 표준화한 데가 있다면 그게 우주 개발할 땐 그때는 표준화한 데입니다.
네.
근데 평소에 가면은 이제 뭐 시속 몇 마일 뭐 이런 식으로 뭐 몇 야드니 무슨 뭐 몇 파운드니 그런 식의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평이라는 단위 면적 단위를 고집하다가 2007년에야 이제 전면 금지했죠.
네, 아직도 헷갈려요.
맞아요.
아직도 헷갈리고 실제로 말할 때는 몇 평이냐.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등도 이제 세부적으로 하면 골치 아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로컬 인터레스트 이 사이에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죠.
네.
아니 그리고 이제 환경 얘기 또 빠뜨릴 수가 없겠는데요. 네. 미세먼지, 황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연일 마스크 끼고 다녔었잖아요. 지난주에. 네. 우리가 환경 문제 부쩍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네.
지구 환경을 생각하며 만든 조약도 있겠지요?
그렇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국제적으로 규제하자. 그런 목적으로 1992년 뭐 리우 환경 협약 또는 기후 변화 협약이 있죠. 이것이 100몇 개 국가가 이제 가입을 해서 가장 큰 규모의 환경 조약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늪지대를 보호하자 그런 남사르 협약이라든가 사막화를 방지하는 사막화 방지 협약, 뭐 남극을 청정 구역으로 놔두자 남극 조약 꽤 많습니다. 꽤 많이 있긴 있는데 다만 문제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아 당연하지. 이 대의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나라가 없어요.
네.
하지만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질까? 그건 모르겠는데
아.
이런 식으로 이구동성으로. 찬성하다가 막상 뭔가 책임을 지자 조금 국익에 대해서 약간 희생도 하자. 발전도 좀 속도를 약간 늦추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가고 그러면은 또 딴소리를 한다는 거죠.
살짝 발뺌하고 네. 하는 네. 것도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를 가면은 좀 환경주의자들이 얘기를 하는 걸로는 앞으로 50년 내에 거의 파국이 온다.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날 거면은 이 지구를 어떻게 지켜놔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안타깝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피엔스들이 가장 지구상에서 파괴적인 그런 존재들인데 스스로 그것을 알고 정말 환경협약만큼은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세계의 역사를 조약으로 만나봤는데요. 국익 앞에선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세계의 흐름 속에 잘 판단하고 능숙하게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유비무한이다 이런 생각 저는 들었어요. 정미 씨 어땠어요?
저는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걸 너무너무 조약 체결하는 걸 보면서 절감했고요. 그리고 많이 많이 보고 많이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세계의 조약사를 살펴보고 조약에 대해서 알아본 것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런지 간단하게 얘기 들어볼게요.
제가 사실 조약서를 정리하기로 한 거는 그 앞에서 전쟁서를 정리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네.
인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연속이 아닐까.
네네.
그리고 전쟁에 따른 뭐 기술, 문화, 사회성들의 발전 이런 걸 보고 있다 보니까 조약이라는 게 또 보이더라는 거죠.
네.
인류서는 전쟁사인 동시에 조약사이기도 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약도 결국 그 시점에서 누가 힘을 가졌는 걸 나타내는 거고 전쟁의 한 국면일 뿐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 번 맺은 조약은 상황이 달라도 쉽게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국민과 세계 인류의 뜻에 따라서 처음과는 다른 의미를 띠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조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맺는 조약들을 잘 살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전에 강화도 조약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괜히 넉넉히 있다가 우리의 국익이 크게 손상되는 일을 국민의 손으로
네.
막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 국민이 주인이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조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익을 차원을 넘어서 세계 인류의 차원에서 지구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인권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도 또 관심을 가져야겠다. 각국이 국익을 이유로 해가지고 발뺌하고 있는 거 현실화시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압력을 행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힘을 쓰지 않는가 그런 목소리도 좀 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 정미 씨가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실리적인 외교로 평가받은 고려 성종 때의 조약 정답은 1번 서희의 외교 담판이었습니다.
당첨자는 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조약의 세계사를 친절하게 또 흥미롭게 만나게 해주신 서울교대 윤리교육과의 함규진 교수님 그리고 남정미 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6월 첫 주에는 인류의 대역사를 오늘은 세계사를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범위를 좀 더 좁혀보죠. 우리나라의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모바일 메신저의 대화로 재해석한 웹툰 조선 왕조 실록을 저자 무적핑크 변지민 작가 그리고 EBS 한국사 강사인 김준호 선생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끝으로 신문희의 노래 아름다운 나라 보내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